382면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느 금슬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늘 손을 잡고 다니면서 누가 바라보아도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부부였는데, 이 남편은 자신의 아내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에게는 눈길을 한번 주지 않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근데 먼저 사고로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이 그리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남편을 따라 저승으로 갔습니다. 저승에 가니까 방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앞에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 권사님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남편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가다 보니까 남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있어서 방 세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이 장미방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바람을 피우지 않고 가정을 잘 지킨 남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두 번째 방을 찾아갔는데 백합방이었습니다. 바람을 한두 번 피웠지만은 별로 사고를 치지 않는 남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방이 하나 있었는데 안개꽃방이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보니까 남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내 몰래 바람을 아주 많이 피운 그런 남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방이었는데 남편을 찾으려고 보니까 남편이 완장을 차고 그곳에 대장이 되어서 군기 반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믿을 수가 없죠. 속고 속이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겉만 보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특별히 재직 또 중직들은 사실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웃고 나면은 돌아서서도 웃을 수 있어야 하고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돌아서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건강한 재직,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재직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을 하든지 기본기가 탄탄해야 그래야 거기에 근거해서 실력이 쌓아져 갈 수가 있고 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는 집사님과 제가 탁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15대 세트 스코어 15대 2로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졌습니다. 15대 2로 세트 스코어 15대 2로 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번 탁구를 또 했습니다. 7대 3으로 졌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한 발전이었어요. 15대 2로 지는 것과 7대 3으로 지는 것은 차이가 많은 겁니다. 7대 3으로 제가 졌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집사님처럼 잘 치는 분이 왜 배웁니까? 그랬더니 기본을 다시 배우려고 그래서 다시금 지금 학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기본 이 파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대요. 그렇게 탁구를 잘하는 분이 다시금 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다시금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은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기본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기본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고 한경주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경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목회를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으면 다른 것도 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건물을 세워가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단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과 20층짜리 고층 아파트 건물을 지을 때의 기본은 다른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재직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본기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좀 알고 이 부분을 좀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말씀 신앙의 기본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예, 주일 성수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물론 헌금에서는 11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 성수와 11조는 누가 흔들어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데 나는 모든 날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딱히 주일을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앙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두고 보십시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유럽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리고 죽을 때도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 모든 날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날이니까 주일 예배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결국에는 평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흐지부지 이렇게 신앙이 흘러가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숨을 걸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일 성수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룩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들, 나날들이지만은 그 중에서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서 온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주일, 구별된 날, 특별히 구별된 날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한 성도와 더불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도 주일만 되면은 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요. 오는 주일에는 등산을 가야 하고요. 왜 등산을 가야 합니까? 제가 그 등산의 회장입니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명예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는 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에 가야 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등산을 가기로 또 어느 산으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주에는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약속이 잡혀져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 그거 잘하시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가면은 후회할 날이 옵니다. 제가 대놓고 말씀을 딱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도님, 그렇게 사시다가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라고 후회할 때가 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를 거는 자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를 거는 자르십시오. 주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의 자라남이 없습니다. 비록 제대로 잘 못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주일을 지키고 있으면은 그 성도는 조금씩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제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고민이 있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아끼는 조카가 주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교회를 결혼식을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어볼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성경 말씀에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일에는 결혼식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못하세요. 주일날 만약에 결혼식이 있으면은 저는 토요일날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축의금을 전해주고 나는 못 온다.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토요일이나 그 전에 이렇게 해결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좀 내키지는 않죠.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자는 진짜 예수쟁이가 맞다. 진짜 예수쟁이다. 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성수, 교회를 가더라. 주일에는 교회를 가더라. 이게 딱 정해져 버리면은 아무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쟁이라는 말, 쟤는 주일에는 손대서는 안 돼. 쟤는 주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쟤는 진짜로 예수쟁이가 맞아.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 지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요. 주일은 일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첫 번째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겁니다. 여리고 성에 하나님께서 점령을 하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러나 다른 성을 점령해서는 다 탈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고 첫 번째 열매였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일에 한 주간의 첫 번째 날 이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우리가 내 것으로 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들은 주일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내 삶에서 주일 예배만큼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은 믿음이 잘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올 때는요, 적어도 10분 전에는 도착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어린 신도들이라면은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만은 적어도 장로, 권사, 장례 집사, 집사 정도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바이어를 만날 때 지각을 하십니까? 취업생이 면접을 보러 가는데 지각을 할 것 같습니까?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에 지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 자리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10분 전에는 미리 교회를 오셔서 기도를 하고, 요즘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찬양을 인도를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잘 조시는 분들은 토요일 저녁에 조금 일찍 주무셔야 돼요. 12시까지 TV 보고 있다가 졸고 있으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눈에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눈을 감고 있으면 집중이 더 잘 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눈을 뜨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웬만하면은 제가 눈을 감고도 있어 보았고 눈을 뜨고도, 물론 주로 눈을 뜨고 있지만은 눈을 감고도 있어 보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눈을 부릅뜨시고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 지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이 100점짜리 성도는 누구인가, 답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에 서 있는 목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수님으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성도라고 그랬죠. 100점짜리 성도 해서 여러분 집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즉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신앙의 기본기 두 번째는 헌금입니다. 헌금의 가장 기본은 십일조죠. 여러분 십일조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십일조를 가지고 이 기관에 도와주고 저 교회를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십일조는 손대는 것 아닙니다. 십일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일조는, 이 십일조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즉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일조죠. 그래서 이 십일조는 다른 곳에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십일조를 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십일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십일조는 여러분 손 안 대시는 게 그게 잘하시는 겁니다. 십일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드리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사실은 다 가지고 가십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일조 예물에 대해서 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십일조는 너희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게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걸 못 드리면 결국 하나님은 십일조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결국은 다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액수를 딱 정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헌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믿음과 능력과 신앙 정도에 따라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그래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재직이고 또 일꾼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정도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성탄절 헌금과 부활절 헌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리십니까? 그래서 나는 뭐 헌금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부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이죠.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헌금에다가 여기다가 1,000원짜리 뭐 이렇게 3,000원 이렇게 2,000원 넣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해요. 어느 정도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넣어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를 헤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쁜 날은 결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친한 친구의 자녀가 결혼식을 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를 부조를 합니까? 나는 기쁠 때 이 정도 이렇게 축의금을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기준은 되셔야 돼요. 적어도. 왜냐하면 우리들에게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쁠 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 나는 기쁠 때 이 정도를 쓰는 것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의 자녀가 결혼식을 할 때에 여러분이 축의금을 얼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선 정도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맥주 감사 헌금이 있죠. 이제 맥주 감사 헌금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 헌금의 개념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11조를 하시는 분의 그 11조의 한 절반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가면 추수감사 예물이 있죠. 추수감사 예물의 개념은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농사하게 하셨고 입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수감사 예물은 한 11조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만 원짜리 지폐와 천 원짜리 지폐가 둘이 만났습니다. 만 원짜리가 막 자랑을 하죠. 나는 영화관에도 가고 나는 식당에도 가고 나는 외국에도 놀러 다니고 막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천 원짜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맨날 어디에만 있다고요? 교회에만 있다고. 헌금 봉투 속에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나는 매일, 매주마다 나는 뭐 늘 교회만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헌금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요, 잘 보십시오. 비판도 잘 합니다. 판단도 잘합니다. 신앙은 잘 안 자랍니다. 11조를 안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목사가 돈 이야기한다고 아마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 서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바로 그 앞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헌금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많이 하고 적고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 생활 수준에 맞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헌금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직분입니다. 이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로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장로, 물론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는 장로의 직분은 협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협력. 이런 말씀이 있죠. 목사님 어떤 회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회 말고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죠. 당회는 장로와 목사가 모여서 구성하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장로와 목사의 관계는 협력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협력, 협력하도록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 협력은 목사가 탁월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그래야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양쪽에서 이렇게 받들어서 올렸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탁월하고 모세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팔을 더 이상 올릴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서 협력해서 그 광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두 분이었죠. 그래서 장로의 역할은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을 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화살이 날아오는 것이 있으면 함께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라고 장로의 직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후일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은 장로님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너 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느냐? 이 책망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왜 목회자를 잘 협력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실 겁니다. 거꾸로 하시겠죠. 너는 목회자를 잘 협력을 해서 교회를 세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목회자인 모세와 그리고 백성의 장로격인 아론과 훌의 아름다운 동력과 연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이 모습이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집사는 순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감독은 장로와 목사를 감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아 이분들은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집사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떠오릅니다. 감독은 모세였죠. 모세가 다녀오라,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일선에 뛰어들어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한 직분자들입니다. 감독자가 일선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자들이, 즉 집사들이 그 앞에서 나가서 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겸손해야 합니다. 고개를, 허리를 동이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는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과 겸손. 이것이 바로 집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감독이 있죠. 목사와 장로가 감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갈수록 이와 같은 질서들이 무너져 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장로와 목사는 감독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뛰는 것은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도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는 데 있어 맨 일선에서 서서 해야 될 분들은 바로 집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권사도 목회를 돕는 역할입니다. 도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 이 이야기만 잠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한인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을 막 책망하는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러다가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바깥에 파크로,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한 청년이 담배를 피우면서 뻐끔뻐끔 피우면서 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저랑 마주친 분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다가 제가 모르는 척하고 빨리 돌아섰는데 제가 봤습니다. 혹시 저랑 눈이 마주쳐서 좀 마음이 힘든 분 괜찮습니다. 그냥 앞으로 안 피우시면 됩니다. 피우시더라도 안 들키게 피우시고요. 웬만하면 그냥 다 버리시는 건 게 좋습니다. 목사님이 나가서 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청년을 보니까 평소에는 담배를 잘 태우지 않는 분인데 자신도 담배를 한번 푹 태우면서 연기를 하고 내뱉으면 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몰래 가서 담배와 라이트를 사서 피우려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못 피우겠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사모님이 있는데 사모님 앞에서도 못 피우겠어요. 그래서 서재로 가서 문 잠궈두고 서재로 가서 또 문을, 창문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기가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고, 죄송합니다. 창문을 향해서 이렇게 착 내뱉는데요. 그 교회에 말이 제일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거기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봤대요. 목사님 서재에서 연기가 훅 나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입에서 연기가 훅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과 목사님 눈이 마주쳤어요. 목사님이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좀 있으면은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할 거고, 장로님들이 전화를 걸 거고, 목사님 막 이렇게 할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주에 설교를, 근데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성도들을 책망을 하지를 못하고 좀 선하게 또 밝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놀랍게도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니까 다른 권사님들도 아멘 아멘을 조금씩 따라서 하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활기를 찾고 부흥이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권사님이 문제였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담배 피우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막 입이 막 근질근질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으면은 피우지도 못하는 담배를 다 피웠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단식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진심의 기도가 그 속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권사님이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목사님 담배 피웠대 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사님 마음속에 응어려지는 거 빨리 다 내뱉게 해달라고 다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랬더니 권사님 자신이 변하고 권사님이 변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걸 보면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사 그러면은 특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권사. 권사 그러면은 주로 이 입술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분들이 권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 저는 권사 그러면요. 여선지 안나가, 안나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남편과 7년 살고 사별을 하고 84년이 지났죠. 이분은 늘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화병에 걸려서 나갔을 겁니다. 근데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말이 제일 많은 곳이 권사회라고 그럽니다. 권사회가 말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이야기할 만한 그 말은 꼭 담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일 많은 권사회가 아니라 기도가 제일 많은 권사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목사를 잘 도와서 모든 직분자들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고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